사울의 진영 군대를 총괄하고 있는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은 이렇게 가만히 이 형세를 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갖고 있는 이 리더십으로는 이스라엘을 통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다윗과 대적해서 싸워서 승산이 없다라는 것을 그가 조금씩 인지하게 되죠. 그런 와중에서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가 틀어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격분한 이 아브넬이 결국 이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기로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지금 남유다만 다윗이 다스리고 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직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머지 지파들의 장로들을 만나서 아브넬이 이제 설득하는 거죠. 여러분 예전부터 다윗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나라를 사울의 왕조에서 다윗에게 넘겨줍시다. 그 장면이 오늘 17절 18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책 제목이 뭡니까? 사무엘 하잖아요. 사무엘 하. 사실 사무엘 상은 다윗의 왕되기 이전 이야기고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게 다윗 상, 다윗 하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사무엘 상, 사무엘 하로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전에 다윗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울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두 이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 사무엘의 영향력이 지금 쭉 가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역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습니까? 그가 입에서 나오는 예언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대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아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구나. 사람들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택했으니 누가 봐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차기 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실의 그 상황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나머지 그 열 지파를 갖고 나라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으로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다윗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17절 보면 장로들이 이미 여러 번 아브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다윗을 왕으로 삼읍시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 번 이미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걸 누가 막은 거예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그럼 그만 거죠. 자기가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관계가 틀어지니까 이제 와서 하는 말이 18절에 나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 그거 나도 압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아브넬도 여태까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 가문과 싸운 지 언 7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와 대적하여서 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브넬의 모습을 보면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이 나라를 다윗의 손에 넘겨주는 권력자처럼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었고 오늘 그의 입술에 이 고백을 통해서 나는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것을 알고도 여태까지 다윗과 싸웠습니다라고 자백하는 그런 꼴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우리가 아브넬처럼 그 길을 가로막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우리가 오늘 2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나중에 27절 보면 이 아브넬이 아주 비참하게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번 이런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고속도로에서요 시속 한 100마일로 달리고 있는 덤프트럭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덤프트럭을 멈추겠다고 그 달리는 그 트럭 앞에다가 우리의 몸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럭이 멈출까요? 아니요. 우리의 몸이 박살날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상식이고 뭐 너무나도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추럭의 그 힘이 있거든요. 자, 이걸 좀 확대해서요.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가로막자고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을 맺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감히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죠. 아브넬이 지금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을 이미 오래전부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으시고 내가 다윗을 내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거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아는 건데 아브넬이 그걸 막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아브넬은요 전쟁을 했어요. 7년 동안. 전쟁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 인생은 열심히 살았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방향이.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전 CEO였던 빌 게이츠가 말했잖아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최선을 다해 하지만 잘못된 열심이고 잘못된 최선이면 사실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는 거죠. 예전에 학교 학창시절 때 밤새도록 막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다음날 가서 시험 보니까 잘못된 범위를 공부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서러워요.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도 동쪽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서쪽으로 부지런히 가면 결국에는 그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나죠. 요나. 하나님께서 너 아수르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동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고 막 이 배가 좌초될 것 같은 지경에 이르잖아요. 그 장면은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인생.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라 하는데 반대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결코 좋은 의도를, 좋은 결말을 맞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내 뜻을 구하기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기억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머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조금 확대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거 간구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넬은 그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권력력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그럼 반대로 지금 다윗이 갖고 있었던 강점은 무엇이었냐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볼 때는 아니 사람들이 볼 때는 사울 왕을 죽이는 게 유익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기름 부은 자인데 내가 죽이면 안 되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강점을 보여주는 거죠. 자, 본문으로 들어왔어요. 아브넬은 결국 이 나라를 이제 다윗에게 돌려주겠다고 제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요. 내가 이 일을 하겠다. 교만함이 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아브넬의 제안을 수용합니다. 이는 다윗이 볼 때 지금 7년 동안 싸웠어요. 7년 반 동안.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전쟁의 폐해를 가장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길은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쟁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책이 손자병법이라는 책인데 이 손자병법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이 있죠.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하면 100번 싸워 100전, 100번 승리한다. 근데 사실 이거는 틀린 말이고 지피지기 백전불태가 사실 거기 기록된 진짜 말인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위태롭지 않다. 이게 사실 그 손자병법에 쌓여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손자병법에서 최고의 병법은 뭐냐면 뭐 매복해서 싸운다, 준비해서 싸운다 이게 아니라 병법 중에 최고의 싸움은 뭐냐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보니까 아브넬이 평화를 지금 제안하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의 전략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동족이잖아요. 비록 사울이 다스리고 있지만 동족 이스라엘이고 한때는 다 한 나라에서 같이 살고 있었던 그런 한 나라 국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더 이상 무의미한 피를 흘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이 내가 이제 나라를 당신에게 넘겨주겠습니다 라고 이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덥석 찬성하죠. 근데 사실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눈에 좋아 보이는 제안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전략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봤으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할까요? 지금 우리가 7년 동안 싸웠는데 이거 너무 좋아 보이는 협상인데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하고 한번 물어봤으면 어떻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여기에 남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다윗은 사실 아브넬의 속마음을 몰랐거든요. 너무 좋은 제안을 주고 있는데 이거 왜 이런 의도를 주고 있는지 전혀 몰랐더라는 거죠. 사실은 다윗은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는 그런 과정을 가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든데요. 제 마음이 지금 너무 어려운데요. 하나님 이거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인데요. 하나님 내가 이때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지금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그때는 오히려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냥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아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상황이 열리고 환경이 열리면 아 그냥 주님이 열어주시나 보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저를 한번 따라주시겠습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고 순조로울 때 더욱 기도한다. 아,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제사장한테 가니까 원래 은 30냥까지 줍니다. 와, 너무 순조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를 잡을 수 있도록 병사들까지 준대요. 아, 얼마나 순조로워요. 또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래도 여기 감람산에 맨날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니까 여기 있지 않을까 갔더니 또 계세요. 얼마나 상황이 다 순조롭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 배신한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후회할 만한 행동이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었죠. 때로는요 우리가 죄악의 길로 쭉 걸어가는데 순조롭게 그 길이 그냥 열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때려서 치셔서 돌아오게 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죄악을 지러 가는데요 우리의 발걸음을 누가 막지 않아요. 우리의 입술을 누가 막지 않아요.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들을 누가 막지 않아요. 여러분 순조로울 때도 조심해야 돼요.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이 사안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힘들고 어려운 날에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고 평화로워 보일 때도 더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기도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힘들 때 기도하고 순탄할 때 더 깨어서 기도하자. 여러분 이 말을 꼭 간직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아브넬이요 다윗에게 그 나라를 위임하겠다라는, 통치권을 위임하겠다라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21절 보니까 아브넬이 이제 평안히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나중에 뒤늦게 누가 듣게 되냐면 다윗 진영의 군대 장관 요압이 이 사실을 듣게 돼요. 우리가 며칠 전에 새벽 예배 살펴봤지만 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이 아브넬에게 이 창에 찔려서 죽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요압은 개인적인 분노가 남아 있어요. 아니 다윗 왕, 아브넬은 내 동생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을 그냥 보내줄 수 있어요? 저 사람을 어떻게 그냥 순순히 보내줄 수 있어요? 이런 사사로운 분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에 지금 TV를 보면 막 그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그 미국 대통령하고 만나고 막 이렇게 정상 회의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사울 진영의 대표로 아브넬이 왔고 그리고 다윗이 나라의 대표로서 만나서 국가의 원수들끼리 이제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하고 체결했어요. 근데 이 다윗 진영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다윗의 결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몰래 아브넬을 만나가지고 아브넬을 칼로 찔러 죽이죠. 그 일로 인해서 평화협상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무고한 피를 더 많이 흘리게 되죠. 전쟁을 안 치르고도 아까 제가 손자병법 얘기 드렸잖아요. 최고의 전략은 피를 흘리지 않고 싸우는 방법인데 다윗이 지금 그거 할 수 있었는데 요압이 자기의 사사로운 개인의 원한 때문에 아브넬을 찔러 죽임으로 인해서 전쟁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나중에 이 사건 때문에 요압도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넬, 다윗, 요압. 나중에 우리가 다윗은 그래도 좀 바뀌는 것을 봅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안을 선택할 때 아브넬은 자기의 권력욕을 위해서 지금 선택했고요, 다윗은 자기의 눈에 제일 좋아 보이는 걸 선택했고요, 요압은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에 지배되어서 그 일을 결정했어요.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처음 태어나면 탄생이라 그러잖아요. 영어로 birth라 그러고 이제 죽음을 death라 그래요. 그래서 birth, death, 탄생과 죽음, B로 시작하고 D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시인이 말하기를 인생은 birth, death, B와 D 사이에 있는 무수한 C다 그랬어요. birth와 death 중간에 있는 무수한 choices,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이에요. 오늘 이 하루도요, 우리가 선택할 거예요. 뭐 누구를 만날 건가, 무슨 말을 할 건가, 무슨 일을 할 건가.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브넬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한해서는 자기의 경험해 볼 때 제일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해 갔어요. 요압은요,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려 갔습니다.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제일 좋은 삶입니다. 제가 아까 덤프트럭 얘기했죠. 달려오는 덤프트럭에 몸을 뛰어들면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항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막아보겠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의 파도를 일으키십니다. 그 파도 막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파도에 올라타셔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멋진 삶, 아름다운 삶,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은 무수한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 삼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연륜과 경험과 지혜가 있고 또 우리 안에 마음에 있는 욕심과 또한 목표와 소원이 있으며 또 우리의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진정 소원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삶일 줄 압니다. 초가 상간에 거하여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곧 하늘나라이니 세상의 탐욕과 탐심을 벗어버리고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힘쓰며 갈망하며 소원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우리 좋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